제21장 성령과 율법. 시간 1935년 11월 20일 오전. 장소 천주. 믿는 이는 성령을 따라 살며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과 성령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이 실패하는 것은 율법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면 능력이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주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구약의 10계만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규례들도 구약의 율법에 속합니다.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있었고 신약의 교회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나 종이에 한 번에 한 가지에서 천이나 백 가지를 써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수천 수백 가지의 율법을 따라 행하면 시비가 구분되며 선악도 구분되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도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율법, 곧 죽은 율법입니다. 사람이 만일 이러한 죽은 율법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을 뒤에다 두고 관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학생이 한 달 동안 교장을 보지 않고도 여전히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율법입니다. 모든 선악과 시비가 쓰여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지며 모든 길은 다 지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이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도 이미 선악과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압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보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이 율법 아래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율법을 좋아하는데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매우 쉽게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반면에 분명한 규례를 좋아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융통성이 없고 죽은 것이며 매우 편리하여 당신이 몇 가지를 지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몇 가지가 부족한가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게 하며 하나님을 밖에 두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김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생활할 수 없고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생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로 합시다. 나는 몇 년 전인 1928년에 이르러서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10여 년 동안 전도인이었지만 무엇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몰랐었습니다. 나는 신학 지식이 많았고 해석도 할 수 있었으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 해에 나는 큰 병이 들었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 나는 해변에 가서 휴식하게 되었고 거기서 무형제를 만나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무형제도 몸이 좋지 않아서 그는 내가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더러 당신을 도와달라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나에게 신유가 도대체 성경에 합당한지 여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도 여전히 포도주가 필요했고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났지만 완치되지 못했고 바울 자신의 눈도 좋지 않아서 작은 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치료를 얻은 것을 말했습니다. 모 형제는 당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대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즉시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에게 세세한 법칙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단지 단순하게 행하려 한다면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그분과 교통하여 그분의 계시를 얻은 후에 계시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이와 같지 않다면 성령은 역사할 수 있는 출로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범사에 성경에 분명한 규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신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신유가 자신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한 면에서 치료받은 일도 있고 다른 한 면에서는 치료받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규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단지 죽은 문자를 지키고 그분 앞에 나와 구하지 않는 데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리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분 이외의 것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과거의 뜻이지 현재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과거의 뜻으로 하나님의 현재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교통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현재의 뜻을 알기 원하시며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신선한 교통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방면은 당신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매일의 생활을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시시때때로 그분과 교통하여 우리에 대한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내가 어떤 노동자에게 모든 생활의 일을 정해주었다면 이 노동자는 하루, 일주, 심지어 한 달 동안 나의 규례를 지키며 나와 교통하지 않고 이 일 저 일을 나에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해했을 때 한 고용인이 있었는데 그는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며 율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고용인을 대할 때 영을 사용하고 율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통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정하여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은 아주 편리합니다. 만일 내가 율법을 정하면 고용인의 일도 매우 쉬워지지만 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용인과 대화를 잘하여 일이 있으면 나에게 묻고 자신을 주장하지 말도록 하며 나도 그에게 먼저 어떤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친구와 이야기할 때 이 고용인이 와서 자신이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답변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고용인은 규례를 따라 일하는 것이 비교적 쉬우며 범사에 지시받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쉽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든 쉽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통 없이 편리한 길을 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인데 곧 율법 아래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의 생활. 영 안에서의 생활은 어떤 일정한 규칙이 없으며 모든 일에서 죽은 규례를 한쪽에 제쳐두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고용인이 마당을 청소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12시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영 안에서의 생활도 이와 같은데 영 안에 계시가 있을 때 가서 행하고 다른 때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은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에 관한 모든 교리를 그에게 묻고 그가 다 대답할 수 있으면 침례를 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만일 당신이 오늘 한 시골 부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글자도 모르고 성경 안의 용어도 모른다고 합시다. 당신이 그녀에게 거듭남, 회개, 죄사함의 일을 물으면 그녀는 다 대답할 수 없으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침례를 주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침례받는 사람이 당신의 수속을 거치고 당신의 각종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거듭났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골 사람들이 영적인 단어조차 모르지만 참으로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머리로는 모르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상해의 만찬 집회에서 외지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자주 참석하는데 우리는 그를 얼마나 기다리게 한 후에 떡을 떼게 할 것입니까? 일주일인가 아니면 한 달입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한다면 즉시 그로 떡을 떼게 할 수 있으며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은 결코 율법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각 사람 안에서 운행하여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지만 성령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이러한 것들을 규례로 만들어버린다면 즉시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인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한 편의 메시지를 얻고 이 메시지를 전하여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난번에 그렇게 사람을 구원시켰으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똑같은 메시지로 이전에 사람을 구원시켰으므로 이후에도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도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지만 율법을 따라 반복한 것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과 율법을 따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산 인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전의 성령의 인도를 오늘의 인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인도를 오늘 사용하는 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성령의 인도가 오늘 성령의 인도와 똑같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어제의 인도를 답습하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성경의 진리에 순복할지라도 율법에 순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침례를 받은 것이 만일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며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곧 율법입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과 안의 인도가 합쳐질 때 비로소 정확한 인도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이 일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지만 완전히 율법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이 일 저 일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만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겠다고 대답합니다. 만일 있다면 왜 안의 성령의 인도를 깨닫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나는 점쟁이나 복술가가 아니므로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안의 성령의 인도를 깨닫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이 안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묻는 것을 조금 늦추고 먼저 안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안에 성령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묻지 않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신약에 믿는 이에게는 성령이 안에 거하는데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안에서 인도하는 것을 배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원칙과 명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이는 성경의 명령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명령의 배후에 있는 원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덮는 문제에 있어서 당시 만일 단지 고린도전서 11장으로 인해 머리에 수건을 쓴다면 실제적으로 당신은 여전히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성경을 지키는 것과 성경을 위반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주님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만일 주님의 영이 당신을 인도하여 성경의 어떤 진리에 순복해 함으로 당신이 그것을 행했다면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요, 오늘날은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전히 너무 많은 유대인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율법서로 삼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가 안에 있는 성령을 추구할 줄 모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 비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성경으로 대조해 보아야 함. 양은 틀림없이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성경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자신의 의지에서 성경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성령은 잊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성령의 역사가 이같이 중요하다면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틀림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의 인도를 따를 때 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만 안의 인도와 성경을 매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안팎이 다 순복해야 비로소 참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의 가르침에 순복할 수 없고 반드시 안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하지만 다시 성경으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감정의 작용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의 문제입니다. 연대에서 두 사람이 나에게 교파를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당신은 우리가 교파를 떠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반문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묻겠는데 생명이 교파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당신 안의 생명이 교파 가운데서 충만케 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교파 안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연대에서 유명한 서양 여전도사가 나와 종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세 번 찾아왔으나 나는 두 번은 거절하고 그녀와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반드시 나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였고 나도 성령의 인도가 있어서 단지 5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는 큰 우리 안에 있고 당신은 큰 우리의 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나는 그녀에게 되돌아가기를 권했습니다. 이틀 후에 그녀는 일찍 나를 찾아와서 어젯밤에 나는 이미 사식서 3통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영원히 하나님만이 친히 하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당신을 어떤 교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큰 우리 안에 조그마한 우리는 사람이 택한 것이며 사람이 선택한 조그마한 우리는 곧 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교파를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는 어제 저녁에 사직서를 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갔고 다시는 어떤 소극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들은 성경을 사용해서 사람을 인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성령이 친히 그 사람 안에서 그를 인도하시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좋은 것을 유지할 생각에서 외적인 표준으로 성도를 질서정연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다면 성령은 지위가 없고 출로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문자의 율법만 주는 모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율법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지침이며 우리는 내적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지키며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영을 따라 산다면 잠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